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홍콩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국내외 민주인사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어제 보도자료에서 홍콩 정부가 해외 민주주의 활동가 6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체포영장과 현상금을 내걸고 미국 거주 일본 활동가를 포함한 7명의 여권을 취소한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미국 거주를 선택했던 이 개인들을 협박하고 침묵시키려는 홍콩 정부의 노력 역시 거부한다면서 미국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압의 표적이 되는 이들을 계속해서 옹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홍콩 국가보안법의 역외 적용은 미국의 주권과 전 세계인들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위협하는 초국가적 억압의 한 형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에 대한 홍콩 당국의 무시를 보여준다면서 홍콩 정부는 반대 의견을 묵살하려는 목적의 홍콩 국가보안법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경찰은 지난 24일 민주진영 인사 6명에 대해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인당 13만 달러가량의 현상금을 내걸었으며 영국, 호주 등 해외에 체류 중인 활동가들의 여권을 취소하고 금융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밖에 홍콩은 지난달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민주인사 45명에게 무더기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2020년 제정된 홍콩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한 조치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콩과 중국 지방정부는 2019년 홍콩에서 일어났던 대규모 민주화 시위 이후 질서 회복 차원에서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 등 서방국들은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27일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에 연관된 미국 방산업체 7곳과 고위 임원들을 제재 조치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 보잉사 자회사인 드론 제조사 인시튜, 허드슨 테크놀로지, 레이시온 캐나다 그리고 레이시온 호주, 사로닉 테크놀로지, 에르콤, 오션이어링 인터내셔널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중국 내 이들 기업과 경영진의 자산은 동결되며 중국 기관 또는 개인과의 거래와 협력도 금지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24일 발효된 2025 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에 따라 미국이 타이완에 3억 8,500만 달러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타이완 지원이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 미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타이완 무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중국의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타이완 방위 지원과 해외 국가들과 타이완의 교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 예멘 내 이슬람 무장 조직 후티 반군 간의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유엔 수장은 양측에 최대한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어제 소셜미디어 X에 최근 예멘과 이스라엘 간의 분쟁 고조를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영내 추가 사태 악화를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예멘 수도 사나의 국제공항과 홍해에 위치한 예멘의 항구, 발전소 등지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은 특히 우려스럽다며 이로 인해 최소 3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스라엘군의 공습은 지난 1년간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국제 상선과 함정들을 공격하는 등 영내 안전과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는 긴장 고조 행위를 해온 데 뒤따른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절대 민간인과 인도주의 활동 종사자들이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국제법을 준수하는 한편 모든 당사자들이 군사 행위를 중단하고 최대한 자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후티 반군은 이날도 이스라엘 중부 텔아비브 등지를 겨냥해 또다시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으며 이로 인해 이 일대의 수많은 민간인들이 공습 경보에 따라 대피했다고 이스라엘군은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중단될 때까지 해상에서는 물론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영내 핵 등의 전략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국방부는 어제 각각 보도자료를 통해 미일 동맹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전략 및 핵 위협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공동 지침의 구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27일 금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연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덕수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 권한대행까지 직무가 정지됨으로써 전국의 불안정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북한군 한 명이 크루스크 전장에서 생포됐다는 우크라이나 매체 보도에 대해 사실이라고 밝혔지만 곧이어 이 북한군 병사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군사 전문 매체 밀리타르니는 앞서 26일 보도에서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크루스크에서 작전 수행 중 북한 병사를 포로로 잡았다며 이 병사의 사진을 텔레그램을 통해 공개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영내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미한일 협력의 필요성이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각국의 정권 교체기와 맞물려 새 정상들의 지지가 중요하다면서 한동안 대대적인 구상들이 발표되진 않더라도 실무 협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6도, 최고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1에서 2.5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덕수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 권한대행까지 직무가 정지됨으로써 전국 불안정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가결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한국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가결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총투표수 192표 중 가 192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위원 300명 중 3분의 2인 200석 이상이 아니라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인 151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면서 권한대행의 직무는 사실상 정지됐습니다.
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13일 만에 또다시 대통령 권한대행도 지금 직무정지가 된 건데요. 이번에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된 이유는 뭔가요?
한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모두 5가지의 탄핵 사유가 담겨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윤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재요구권 행사 방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 묵인 방조, 그리고 대통령 직무 정지 직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등 세 가지는 총리로서 행한 업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입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행한 업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로는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두 가지가 적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몫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사유가 5가지지만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결정적이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기관은 헌법재판관 9인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인데 현재 헌법재판관은 6명으로 3명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앞두고 국회가 자기 몫에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을 추천했는데 한 권한대행은 26일 담화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게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대국민 성명을 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해 권한대행이 내란 대행으로 변신했다며 헌법기관 구성을 미룬 채 또 다른 국헌문란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내란 세력은 반성과 사죄가 아니라 재반란을 선택했다며 내란 세력의 신속한 발본 색원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란 진압이 국정안정이고 민주공화정 회복입니다. 내란 진압이 경제위기 극복, 민생 회복의 길입니다. 내란 진압만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지상 과제입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금 이제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에 대해서 반발이 크겠죠?
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 가결 직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 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탄핵 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의 준하는 탄핵 정족수인 200석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며 이번 탄핵안 가결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한 가결 요건 기준을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리더십 부재에 따른 한국 내 정치 불안정성이 한층 심화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런 우려가 큽니다. 한국 헌정사상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정부 조직법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로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27일 탄핵안 표결 전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국정 컨트롤 타워 부재는 경제의 대외 신인도와 안보, 국민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비상 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내란범들의 준동은 경제 불확실성을 키워 안 그래도 어려운 국민의 삶을 나락으로 몰아간다며 환율은 계엄선포로 요동쳤고 탄핵 부결과 윤석열 추가 담화,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폭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과 내란 세력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탄핵이 정국 안정의 유일한 열쇠라는 게 야당의 입장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북한군 한 명이 크루스크 전장에서 생포됐다는 우크라이나 매체 보도에 대해 사실이라고 밝혔지만 곧이어 이 북한군 병사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정원은 우방국 정보기관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부상을 입은 북한군 한 명이 생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국가정보원은 26일 생포됐던 북한군 한 명이 부상이 심해져 조금 전 사망했음을 우방국 정보기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군사 전문 매체 밀리타르니는 앞서 26일 보도에서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러시아 크루스크에서 작전 수행 중 북한 병사를 포로로 잡았다며 이 병사의 사진을 텔레그램을 통해 공개했다고 전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남성은 상처를 입은 상태로 보였는데 결국 하루 만에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까지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은 1만 명에서 1만 2천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3일 SNS 서비스인 X를 통해 크루스크에서 전사하거나 부상한 북한군이 3천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북한군이 정당한 군사 목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군 피해가 큰 것은 훈련 부족과 상호 운영성 부족, 소통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사상자와 관련한 BOA의 질의에 크루스크 지역에서 상당수의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적인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은 정당한 군사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하루 1,2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이 전쟁 중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숫자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최근 북한군 동향 자료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1,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 사상자가 3,000명을 넘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9일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군 전사자가 최소 100명에 달한다는 한국 국가정보원의 보고와 관련해 전사자와 부상자 수를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수백 명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었고 그들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분명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I'm not going to have a breakdown for you in terms of KIA versus wounded, but several hundred. And as they engage in combat with the Russians, you know, we certainly.
이후 미국 정부는 북한군 사상자 수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 북한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분쟁의 위험한 확장으로 유럽과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제법을 옹호하며 러시아의 잔혹한 침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 싸우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지하는 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러시아와 북한의 심화하는 협력을 깊이 우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육군 특수부대인 그린벨의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군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는 이유로 북한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 러시아군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움, 훈련 부족 등을 꼽았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그들이 폭풍군단, 즉 11군단 특수작전 부대라면 전통적인 군사작전보다는 침투기술 훈련을 더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고급 훈련과 특수작전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전통적인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데 가장 적합한 부대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They are unlikely to be employed in accordance with their capabilities, meaning if they are special operations forces.
이어 특히 복합적인 무기 시스템을 활용하고 포병, 탱크, 보병이 서로 기동하는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면서 특수부대를 이렇게 활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또 러시아의 지휘 통제 아래에서 러시아 부대의 일원으로 배치돼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상호 운용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소통뿐 아니라 러시아와 북한이 사용하는 전술, 기술, 절차가 상호 호환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 합동훈련을 했을 때보다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f they are employed as part of Russian units under Russian command and control, where there is difficulty in communication.
맥스웰 부대표는 또 북한군의 훈련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특수부대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북한군은 자원이 부족하고 실제 전투훈련보다 이념 교육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심지어 특수부대조차 농업과 건설 등 훈련 외의 다양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은 그들이 전 세계의 다른 군대들만큼 효과적으로 전투훈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 직속부대 출신으로 이번에 러시아에 파병된 폭풍군단 병사들과 함께 훈련도 했던 이현승 글로벌 피스재단 연구원은 북한군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로 훈련 부족을 꼽았습니다. 이 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군은 훈련이 부족하고 1990년대 중반 일명 고난의 행군 이후부터는 군부대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군인들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훈련 외에 농사나 건설 작업에 많이 동원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이유는 훈련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북한 군인들이 현대전에 훈련이 아예 거의 안 됐다고 보고 그리고 일반 훈련도 고난 행군 이후부터는 이제 군부대에 대한 이 지원이 말하자면 잘 되지 않으면서 북한 군인들의 영양실조 상태도 많이 나타나고 또 군인들이 거의 많은 시간을 이제 농사나 또 이제 다른 그 훈련 외에 이제 활동에 이제 소모가 되다 보니까 훈련에 대한 그 인식과 또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이 연구원은 또 특수부대는 항공기 등 기동 장비를 이용해 훈련을 해야 하는데 기름이 없어서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기갑 등 차량 수송도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훈련을 한다 해도 거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드론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군에서 산악지대 훈련은 많은 반면 개활지 훈련은 적은 것도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한국담당 부국장을 역임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군은 드론 전쟁이나 현대전의 다른 측면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도 북한군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보도가 엇갈리고 있어 북한군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북한의 훈련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면서 그들은 현대전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러시아군과 북한군 지휘관과 부대 사이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글링너 선임연구원은 이어 러시아가 북한군을 매우 단순한 거의 1차 세계대전 당시 돌격전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1차 세계대전처럼 고정된 우크라이나 진지에 북한군을 무작정 투입하는 것과 같아서 많은 사상자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And Russia may also be using them in sort of very simplistic, almost World War One waves of attack.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또 북한군 사상자 숫자와 관련해 한국과 우크라이나, 미국 정부 발표가 다른 것과 관련해선 전쟁 중엔 정확한 사상자 숫자를 파악하기가 항상 매우 어렵다면서 러시아군과 북한군을 구별하는 것도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always very difficult to get accurate casualty figures, especially during the conflict. And it may also be very difficult to discern.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드론 영상에서 아시아계 군인들이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이 북한군이 아니라 러시아 극동지역 출신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영내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미한일 협력의 필요성이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각국의 정권 교체기와 맞물려 새 정상들의 지지가 중요하다면서 한동안 대대적인 구상들이 발표되지는 않더라도 실무 협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토시오코 윌슨 센터 인도태평양 국장은 2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한국, 일본 간 협력이 동북아 안보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토 국장은 지금까지 3국 협력의 성공에 상당한 기여를 한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총리,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떠나게 됐다며 차기 지도자가 전임자가 만들어 놓은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맡고 싶어 할지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Until now, the personal roles that Biden, Kishida, and Yoon have played have
고토 국장은 정상들의 개인적인 헌신이 예전만큼 높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도적, 지역적 이익의 관점에서 볼 때 3국 협력의 필요성은 현재 그 어느 때보다 크고 각국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이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공동의 관심이며 3국 모두 억지력 유지를 원하며 불확실성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상 수준에서는 그다지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무 수준과 각 현안과 관련해서는 협력을 계속 진전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토 국장은 일본과 한국이 정치적 도전을 겪고 있다며 3국의 실제 의제와 정치적 문제를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도 26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미한일 세 나라 정부가 모두 정치적 전환기를 거치고 있다며 핵심 질문은 3자 협력을 확고히 제도화하려면 우선 트럼프 당선인을 비롯한 새로운 정상들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key question is if you want to lock in and institutionalize trilateral cooperation, you need buy-in from the new leaders.
각 정상은 자신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3국 협력을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각국의 국익에 따라 바라볼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소장은 미한일 3국협력 제도화의 전제는 중국의 부상에 맞서는 것이 공통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것이라며 각국의 신임 지도자가 자신의 외교정책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아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미한일 협력 지속에 대한 불확실성 중 하나로 한국의 전국 혼란을 꼽으면서 의문점은 한국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first one is based on the current turmoil in Korea and what it may lead to.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에 한국의 반일 감정과 반미 감정을 이용했던 전력이 있다며 미한 동맹의 특정 측면에 다소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고 중국에 대해 유별나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북한에 대해 다소 동조적이거나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 중 어느 하나라도 미한일 협력에 혼란이나 왜곡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앤드루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26일 VOA와 통화해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견해가 다른 여러 파벌이 있다며 큰 틀에서는 미한 동맹과 미한일 협력을 지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So there'll be some internal debates among the DP and how to proceed when it comes to foreign policy. Including the trilateral, but
여 석좌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적으로 논쟁이 있을 것이라며 기능적 관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전반적으로 미한 동맹과 미한일 협력을 지지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여 석좌는 트럼프 정부가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한국과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국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미한일 협력이 잠시 멈출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미한일 협력체 내의 특정 기능과 특정 실무 그룹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를 꼽았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새롭고 대대적인 계획들이 있을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데니엘 스나이더 스탠퍼드 대학 동아시아학 교수는 향후 미한일 협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접근법을 꼽았습니다. 스나이더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이 동맹을 미국 외교 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he thinks about alliances as an important part of American foreign policy. He thinks about them as sort of something that America does for other people.
이어 트럼프 당선인은 개별 지도자들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목격해온 3자 협력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의지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가 대중국 전략을 위해 한국과 일본을 필요로 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트럼프는 한일과 협력하는 대신 시진핑과 직접 거래를 맺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협력에서 미국이 가장 약한 고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교수는 또 일본에서 항상 우려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일본과 약속한 것이 엄청난 국내 정치의 압력에 휘둘릴 수 있고 번복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 진전의 동력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 의도를 조기에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과 관련해 한국이 이미 맺은 약속을 이행해 60주년을 중요한 순간으로 만들 수 있을지 일본은 매우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현 정부들이 3자 협력의 중요성과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결국에는 후임자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통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3국의 새로운 지도자들이 3국 협력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노력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협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길 바란다며 그것이 세 나라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내년부터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는 미국 상원에서 국가안보정책을 감독하는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를 이끌 차기 위원장의 제임스 리시 의원과 로저 위커 의원이 각각 내정됐습니다. 두 의원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국 핵무기 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인사들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1월 3일 출범하는 119대 의회에서 상원 공화당 대표를 맡게 될 존 듄 상원 의원이 새 의회 상원 총 21개 위원회에 배정될 공화당 소속 의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20일 발표된 명단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안보정책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상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를 이끌 차기 위원장에 제임스 리시 의원과 로저 위커 의원이 각각 내정됐습니다. 이 명단은 새 의회에서 상원 승인을 거쳐야 공식 효력을 갖습니다. 리시 의원과 위커 의원은 한반도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해야 할 필요성을 거론해온 인사들입니다. 118대 의회에서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로 활동한 위커 의원은 지난 5월 발표한 대규모 방위 투자 계획을 통해 미국은 인도태평양 영내 새로운 핵공유 협정과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본회의장 연설에서 한국, 일본, 호주와 함께 핵부담 고무협정을 농유해야 한다며 또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핵무기를 각오 배치했던 곳, 즉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Our allies, South Korea, Japan, and Australia, we should discuss nuclear burden sharing agreements. It's time for them to step forward and join us.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방안 등이 담긴 대규모 방위 투자 계획과 관련해 위커원이 이번 회의에서 추진했던 국방수권법안 포함 노력이 새 회기에서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게다가 새 의회에선 공화당이 주도권을 잡기 때문에 군사위원장으로서 위커원이 제안한 방안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큽니다. 118대 의회에서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를 맡았던 리시 의원도 인도태평양 영내 핵무기 재배치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리시 의원은 지난 8월 VOA에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핵역량 강화 추세를 언급하면서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태평양 정부의 핵무기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동맹국들과 논의를 심화하는 것이 금기시 돼선 안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시원은 영내 핵자산 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은 대중국 경쟁 법안을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이번 회기에 발의했었는데 공화당이 장악하는 새 회기에서 이런 법안이 다시 상정돼 처리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 밖에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리 시원은 미한일 3국 협력 강화와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리 시원과 위커원은 모두 전통적인 공화당 주류파 인사로 분류됩니다. 삼선인 리 시원은 116대 의회에서 상원 외교위원장을 지내는 등 외교의 최고위 공화당 인사로서 특히 중국 문제에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를 강화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같은 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는 다소 다른 접근법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선거에서 사선에 성공한 위커 의원은 공군 예비군 중령 출신으로 리시 의원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는 물론 이스라엘과 타이완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지지하며 전 세계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새 의회에서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하원에선 차기 외교위원장과 군사위원장에 각각 브라이언 마스트 의원과 마이크 로저스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공식 임명은 내년 초 하원 승인 후 이뤄집니다. 마이클 맥콜 외교위원장의 후임으로 선출된 마스트 의원은 약 12년간 육군에서 복무했으며 2010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폭발물 처리 기술자로 복무하던 중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한 마스트 의원의 입장은 크게 알려진 바 없는데 2022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 성명을 통해 바이든 정부의 나약함을 비판하며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부과 등 힘을 통한 평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마스트 의원은 또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지지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해선 미국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번 회기에 이어 새 회기에도 하원 군사위원장을 맡게 될 로저스 의원은 전통적인 공화당 주류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특히 한반도와 관련해선 북한의 위협 증대에 대비한 영내 및 본토 미사일 방어망 강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로저스 의원은 또 지난 4월 VOA에 한일 자체 핵무기 보유는 바람직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I don't think that is a good move, but you will find that there are many things that I don't agree with other members of Congress about. You know,
로저스 의원은 우리가 대처해야 할 더 이상의 핵 보유국은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신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제공하는 확장 억지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영내에 충분한 재원을 제공하는 것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올해 대규모 홍수 피해가 발생한 북한 의주 일대에 아파트 형태의 주거 건물 200여 채가 들어섰습니다. 이와 동시에 기존 주택 수백 채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나 이 지역에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거듭 확인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평안북도 의주군과 위화도 일대를 촬영한 최근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선 넓은 벌판 곳곳에 세워진 고층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선 지난 7월 말 대규모 홍수로 주택단지가 초토화된 장면과 곳곳에 이재민이 머무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천막단지가 포착됐었습니다. 그런데 약 5개월이 지난 현재는 아파트 형태의 새 고층 건물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새 건물은 6개에서 7개 지대에 분산돼 있으며 일부 건물은 층수가 꽤 높은 듯 그림자가 매우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위성사진의 화질이 낮아 정확한 건물의 수를 파악하긴 어렵지만 그림자를 토대로 세워본 결과 의주군과 위화도 등지에만 최소 200채가 넘는 새 건물이 식별됐습니다. 새롭게 건물이 들어선 지대는 이전까지 저층 건물이 모인 형태의 마을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건물이 이들 마을을 대체했습니다. 그만큼 수해 피해가 컸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새 건물의 등장과 함께 이 일대에서 사라진 마을의 수만 수십 개, 주택을 기준으론 수백 채에 이릅니다. 현재 이들 마을이 있던 자리에는 건물 잔해, 즉 흔적만이 남아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수해 피해 약 한 달 만인 지난 8월 중순부터 대규모 인력을 배치해 본격적인 복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새 건물이 들어선 지대를 중심으로 복구 인력이 머무는 것으로 추정되는 천막단지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장면은 평안북도 의주군 일대 외에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자강도와 양강도 등지에서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건물이 들어선 이 지대가 추후 집중호우를 견뎌낼지도 주목됩니다. 앞서 비오이는 피해 복구가 한창이던 지난 9월 중순, 의주군 일대에 또다시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엔 복구 인력이 머무는 천막 바로 앞까지 물이 들어차거나 압록강과 맞닿은 숲과 길목이 물에 잠긴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심지어 북한이 새롭게 복구한 일부 다리는 2차 호우로 끊어지거나 재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북한의 수해 예방 능력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앞서 전문가들은 북한의 사회 기반 시설이 자연재해에 취약하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 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지난 8월 BOE에 수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방 구축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북한에서는 수십 년 동안 이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Well, there is a very huge deficit in investment in DPRK's infrastructure.
이어 하수 시설이 오래돼 배수가 잘 되지 않는 것도 해마다 집중호우에 대한 취약성을 높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의 정성학 영상분석센터장도 지난 7월 남북한의 강수량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수해 규모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산림 복구 정책을 지적하며 여전히 북한의 산림 황폐화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 산림이 늘더라도 충분히 자라지 못해서 홍수 저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의회 중국위원회가 지난 1년간의 조사 및 활동을 기술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 내 탈북민 문제와 관련된 심각한 인권 침해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탈북민 보호를 위한 5가지 구체적 조치를 의회와 행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 내 탈북민들이 처한 심각한 인권 침해 실태를 조명했습니다. 보고서는 2023년 여름 북중 국경이 재개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국은 탈북민을 송환하기 시작했다며 그중 다수가 여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3년 10월 중국 정부는 500명에서 600명의 탈북민 송환을 도왔다며 중국 당국의 지속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국경 재개방 이후 송환된 탈북민에 대한 학대 및 고문 보고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3년 10월 송환된 탈북난민 여성 7명이 북한 내 두 구금시설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로 사망했으며 최소 한 명은 자살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북중 접경 지역에서 수백 명의 탈북민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국제사회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탈북민을 경제적 목적으로 탈출한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며 합법적인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들을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CCC 보고서는 중국 내 북한 노동자 문제도 조명하면서 특히 여성들이 인권 유린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산물 가공 공장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최근 언론 보도와 국제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은 북한 출신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는 국제 제재를 무시하고 추가 노동자를 고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외화를 벌기 위해 북한에서 파견된 북한 노동자 중에는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으며 성적 학대와 착취에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중국에 거주하던 여성들이 대부분인 북한 인신매매 피해자들도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며 중국 당국은 이들이 필수적인 의료 및 사회 서비스에 접근하는 걸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탐사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워싱턴의 비영리 조직 아웃로 오션 프로젝트는 최대 8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중국 내 주요 수산물 가공 중심지인 랴오니성 둔강시와 단둥시에서 일하고 있다며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것으로 알려진 최소 3개의 중국 수산물 가공 회사가 2017년부터 12곳의 다른 수입업체를 통해 1,000톤 이상의 해산물을 미국으로 유통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선 프로젝트 설립자겸 디렉터인 이런 우르비나 기자는 지난 2월 VOA 인터뷰에서 중국 수산물 공장 내 북한 강제 노동과 관련해 우리가 발견한 것 중 가장 놀라웠던 건 강제 노동에 주로 동원되는 여성들에 대한 대우가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감금과는 별개로 매우 참혹했다는 점이라며 성적 학대 문제도 만연해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ost striking what we found is the treatment of these workers, of these women is pretty horrific, aside from the sort of standard captivity.
CCC 보고서는 중국 내 탈북민 보호를 위한 다섯 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의회와 행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먼저 의회는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켜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의 활동을 승인하고 탈북 난민과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지난 2022년 9월 30일을 기해 만료됐지만 이를 연장하기 위한 재승인 법안이 의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북한 인권법 공백 상태는 역대 최장인 2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내 탈북민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부에는 유엔 난민기구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중국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탈북민이 처한 취약성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중국 기업에서 생산된 해산물 등의 미국 수입을 차단하는 한편 북한 노동자가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외환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국가정보국장이 보고하도록 지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VOA와 자유아시아 방송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검열되지 않는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 국제방송처의 방송을 확대하고 중국과 러시아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도달 범위와 영향에 대한 보고를 발표하도록 제안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CCC 공동의장인 공화당 소속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지난 2월 중국 인권 관련 청문회를 통해서도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 북송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며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s not enough being done to raise it. We've raised it repeatedly here in the commission and I have done with so many, but
한편 CCC는 315쪽 분량의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비롯해 신장 지구, 티베트, 홍콩에서의 조직적인 탄압과 강제 노동, 생체 감시 등 중국의 광범위한 인권 유린 사례를 강조하며 이에 대한 미국과 국제 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는 2000년 미국 의회가 중국 내 인권 실태와 법치주의의 발전을 감시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로 상원과 하원 각각 9명의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과 대통령이 임명한 5명의 정부 고위 당국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구는 매년 중국 내 인권과 법치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올해 북한의 주요 석탄 항구에 입항한 선박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는 북한 석탄을 실은 선박이 한국과 캄보디아 등에서 억류됐는데 실제로 이들 석탄이 선적된 항구는 매우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남포의 석탄 취급 항구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24일자 위성사진에선 대형 선박 두 척을 볼 수 있습니다. 길이가 각각 150m와 135m인 이들 선박 바로 앞 부두에는 검은색 물체, 즉 석탄이 가득합니다. 또 150m 길이의 선박의 적재함 속에도 마찬가지로 석탄 추적 물체가 실려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2371호에 따라 석탄을 포함한 어떤 광물도 수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 최대 석탄 취급 항구인 이곳에서 대형 선박 두 척이 석탄을 싣는 듯한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BOA가 이런 방식으로 북한의 주요 석탄 항구인 남포와 송림, 대안, 그리고 동해의 청진항을 살펴본 결과 올해 이들 항구를 드나든 선박은 209척으로 집계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남포가 70척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진이 62척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대안과 송림에선 각각 43척과 34척이 발견됐습니다. 올해 발견된 209척은 2023년 한 해 동안 포착된 133척에 비해 1.5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구름이 낀 날이나 위성사진이 촬영되지 않은 날을 감안하면 실제로 이곳을 드나든 선박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석탄 항구를 출입한 사실만으로 이들이 석탄을 외부로 반출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표적인 금수품인 석탄을 취급하는 항구에 이처럼 많은 수의 대형 선박이 정박한 것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또 과거 유엔 안보리와 미국 정부는 제3국 혹은 공해상에서 거래된 북한 석탄의 출항지를 이들 항구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올해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석탄 수출이 증가한 정황은 올해 해외에서 포착된 사례를 통해서도 일부 엿볼 수 있습니다. 앞서 BOE는 캄보디아 법무부 문건을 분석해 올해 2월 캄보디아 정부가 북한산 석탄 12,000톤을 싣고 있던 중국 선적의 항진능호를 억류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석탄 항구가 여전히 운영 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 캄보디아 정부는 올해 5월 26일 팔라우 선적의 CC9호와 이 선박에 실린 북한산 석탄 4,800톤을 적발해 동결 조치했습니다. CC9호는 캄보디아 당국에 억류되기 전인 4월 초부터 약 한 달 동안 북한 서해 해상에서 머물며 수시로 위치 신호 장치를 끄는 등의 수상한 항적을 보였는데 이때 북한 남포 등 주요 석탄항에 입항하거나 북한 선박과 환적을 하는 방식으로 북한산 석탄을 선적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올해 3월에는 한국 정부가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적 미상 선박 더이호를 나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더이호가 북한 서해 석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 덕성호와 만나 북한산 석탄을 건네받았다며 이들 선박들이 선체를 맞대고 북한 석탄을 넘겨받는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더이호는 억류 전까지 러시아로 향하고 있었는데 해운업계 전문가인 한국우창해운의 이동근 대표는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과거 횡행했던 북한산 석탄에 대한 원산지 세탁 가능성을 제기했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지금 엄청난 양의 석탄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한국, 그다음에 인도까지 러시아산이 지금 수출이 되고 있는데 이 배가 북한에서 나와가지고 러시아로 석탄을 운송하게 됐다는 것은 아마도 제3국으로 가기 위한 환적의 그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처럼 선박을 이용한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가 계속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 일본은 지난 17일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에 대응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20여 개국 선박업계 관계자, 정부 관리 등이 참석했는데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행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제재를 회피하고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억제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남아프리카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했던 닐 바츠 전 위원은 2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협조하지 않는 현 상태에선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가 불가능하다며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 즉 2차 제재를 비롯한 각국의 독자 제재를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일본에서 발생한 대규모 비트코인 도난 사건이 북한 해커 집단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과 일본 수사당국은 북한의 이 같은 사이버 범죄 활동을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와 국방부 사이버범죄센터, 일본 경찰청은 2024년 5월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DMM에서 발생한 미화 3억 800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 도난 사건이 북한 해커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FBI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전하며 이번 도난 사건은 제이드 슬릿, UNC-4899와 슬로우 피시스로도 추적되는 트레이더 트레이터의 위협 활동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레이더 트레이터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 라자루스의 일부로 지난 2022년 4월부터 활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말 북한 사이버 행위자가 미국의 최대 구직 전문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링크드인의 채용 담당자를 사칭해 DMM에서 가상화폐 지갑을 관리하는 직원에게 접근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어 해당 직원에게 채용 전 시험이라며 악성 코드가 담긴 인터넷 주소를 보내 접속하게 한 후 이를 통해 지난 5월 말 직원이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관련 정보를 빼내 가상화폐를 유출했습니다. 탈취 금액은 4,502 비트코인, 미화 3억 800만 달러 상당입니다. FBI는 보도자료에서 FBI와 일본 경찰청, 미국 정부 및 국제 파트너들은 사이버 범죄와 가상화폐 절도를 포함한 불법 활동을 통해 정권의 수익을 창출하는 북한의 행태를 지속적으로 폭로하고 이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암호화폐 탈취 등 사이버 범죄 활동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미국 암호화폐 분석회사 체인얼리시스가 지난 19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북한 연계 해커들이 탈취한 암호화폐 규모는 13억 4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에 6억 6천만 달러와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올해 북한 해커들이 탈취한 암호화폐 규모는 전체 피해 금액 22억 달러 가운데 61%를 차지합니다. 앞서 지난 15일 세계 최대 IT 기업 중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는 북한을 해킹 분야에서 주요 국가 주도 위협 행위자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2017년 이후 3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훔쳤다고 지적하며 지난해에만 최대 10억 달러에 이르는 자금 탈취 사건에 연루됐다고 부연했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전문가인 마이클 바나트 맨디언트 수석 분석관은 지난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오직 정권의 수익 창출이라는 목표 아래 암호화폐 탈취와 자금 세탁, 사이버 공격 활동을 그 누구보다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다면서 국가가 범죄를 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is a criminally sponsored nation state actor. It doesn't come from the bottom top down. It comes from the bottom up. The money does. So they actually their operations.
바나트 수석 분석가는 북한은 특히 다른 국가 행위자와 달리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 사이버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 사이버 활동을 통해 수익을 벌어들여 정권에 바치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목표에 따라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들은 제재를 회피하고 수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기술들을 모방하고 채택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5도, 최고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 앞바다 1에서 2.5m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맑겠습니다. 평양은 최저 영하 10도에서 최고 영하 1도, 안주 최저 영하 14도에서 최고 영하 3도, 남포 최저 영하 8도에서 최고 0도, 평안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신의주 최저 영하 11도, 최고 영하 1도, 수풍 최저 영하 15도, 최고 영하 3도, 강계 하루 종일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17도, 최고 영하 6도,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일부 지역은 맑고 일부 지역은 구름 많고 흐립니다. 해주,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6도, 최고 영상 1도, 용년, 흐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7도, 최고 영상 1도, 개성,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9도, 최고 영상 1도, 사리원,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최저 영하 9도, 최고 0도, 신계, 맑습니다. 최저 영하 11도, 최고 0도,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맑습니다. 함흥 최저 영하 10도, 최고 영상 4도, 장진 최저 영하 21도, 최고 영하 8도, 해산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20도, 최고 영하 7도, 원산 평강 맑겠습니다. 원산 최저 영하 7도, 최고 영상 4도, 평강 최저 영하 15도, 최고 영하 3도, 함경북도 대체로 맑습니다. 청진 최저 영하 8도, 최고 영상 1도, 선봉 최저 영하 10도, 최고 영하 2도, 삼지연은 하루 종일 구름 많습니다. 최저 영하 25도, 최고 영하 13도.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앞바다 맑습니다. 먼바다는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오후 1에서 2m, 먼바다는 오전 오후 모두 1.5에서 4m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1에서 2.5m, 오후에는 1에서 2m, 먼바다는 오전 1에서 3m, 오후에는 1에서 2.5m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전역방송 끝으로 세계뉴스입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중동국가 예멘 내 이슬람 무장조직 후티반군 간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유엔 수장은 양측에 최대한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어제 소셜미디어 X에 최근 예멘과 이스라엘 간 분쟁 고조를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영내 추가 사태 악화를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예멘 수도 사나의 국제공항과 홍해에 위치한 예멘의 항구, 발전소 등지에 대한 이스라엘군 공습은 특히 우려스럽다며 이로 인해 최소 3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스라엘군의 공습은 지난 1년간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국제 상선과 함정들을 공격하는 등 영내 안전과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는 긴장 고조 행위를 해온데 뒤따른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절대로 민간인과 인도주의 활동 종사자들이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국제법을 준수하는 한편 모든 당사자들이 군사행위를 중단하고 최대한 자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후티 반군은 이날도 이스라엘 중부 텔아비브 등지를 겨냥해 또다시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으며 이로 인해 이 일대 수많은 민간인들이 공습 경보에 따라 대피했다고 이스라엘 군은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중단될 때까지 해상에서는 물론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공격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영내 핵 등 전략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는 어제 각각 보도자료를 통해 미일 동맹이 갈수록 심해지는 전략 및 핵 위협 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공동 지침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양국은 그동안 주로 확장 억제 대화를 통해 축적해온 논의를 바탕으로 이 같은 지침을 마련했으며 이는 확장 억제와 관련된 미일 동맹의 기존 협의와 소통 절차를 강화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지침은 일본의 방위 역량을 강화해 억제력을 극대화하고 미국의 확장 억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메시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국무부와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일 동맹은 앞으로도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확장 억제를 보장하는 최상의 방법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미일 두 나라 정부는 영내 안정을 촉진하고 분쟁 발생을 억제하는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교도통신은 양국이 최초로 확장 억제력과 관련한 지침을 수립했다며 중국과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문제를 보다 잘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27일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에 연관된 미국 방산업체 7곳과 관련 고위 임원들을 제재 조치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 보잉사의 자회사인 드론 제조사 인시튜, 허드슨 테크놀로지, 레이시온 캐나다, 레이시온 호주, 사로닉 테크놀로지, 에르콤, 오션이어링 인터내셔널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중국 내 이들 기업과 경영진의 자산은 동결되며 중국 기관 또는 개인과의 거래 및 협력도 금지된다고 중국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24일 발효된 2025 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에 따라 미국이 타이완에 3억 8,500만 달러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타이완 지원이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타이완 무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중국의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타이완 방위 지원과 해외 국가들과 타이완의 교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홍콩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국내외 민주인사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어제 보도자료에서 홍콩 정부가 해외 민주주의 활동가 6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체포영장과 현상금을 내걸고 미국 거주 일부 활동가를 포함한 7명의 여권을 취소한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미국 거주를 선택한 개인들을 협박하고 침묵을 시키려는 홍콩 정부의 노력 역시 거부한다면서 미국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탄압의 표적이 되는 이들을 계속해서 옹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홍콩 국가보안법의 여교의 적용은 미국의 주권과 세계인들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위협하는 초국가적 억압의 한 형태라고 지적했습니다. 홍콩 경찰은 지난 24일 민주진영 인사 6명에 대해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인당 12만 달러가량의 현상금을 내걸었으며 영국 등 해외 체류 중인 활동가들이 여권을 취소하고 금융 제재를 가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